비록 사람들의 변화와 차이가 세월 속에 묻혀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성령의 행전은 베드로를 중심한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주로 편중되고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전해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근방과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인물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유대인 중심의 복음 확산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달릴 새로운 주자로 사울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구원의 논란을 잠재운 하나님은 복음을 발생시킨 예루살렘 대신에 새로운 이방을 위한 복음 증거의 중심지인 안디옥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당시 그리스 시대의 같은 의미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로 소개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나 사람 또는 성도로 불려지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바로 이 이방인의 복음의 전진기지인 안디옥에서부터임을 오늘 역시 본문에서 읽습니다. 요즘 그 인프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프라큐어라고 하는 말을 그 인프라라 하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기본적인 시설 또는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기에 빗대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음의 인프라로 구축하셨다면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의 IT인 복음을 보다 널리 확산시키시기 위해서 안디옥의 또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 IT라고 하는 말을 요즘도 또 많이 쓰죠. 마치 우리말처럼 씁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즉 정보 기술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보다 우리 인간 세계에 귀중한 IT는 없습니다. 복음은 죽을 사람이 살게 한다고 하는 정보의 기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IT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복음의 인프라는 준비된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을 기점으로 당시의 로마의 모든 행정 관할을 포함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다 활기찬 성령의 역사를 이 오늘 말씀 이후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명의 복음의 탄생지인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방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도움을 받게 될 운명적인 역사가 예견되어지면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영육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이미 교회 탄생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 있었던 일들의 확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이 이방인 중심의 선교 사역과 함께 좀더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세계에도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탄생에서부터 이 11장까지 줄기차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의 역사의 결과였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방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짐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지 보면 스데반 순교 후에 있어졌던 핍박의 소용돌이 때문에 이방 세계로 튕겨 나가는 8장 첫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거든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로를 통틀어서 페니키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곳이고요. 구브로는 역시 길리기아와 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해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방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안디옥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포함한 길리기아의 안디옥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나 지명은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13장 14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역사가들이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일어난 박해는 8장에서 보듯이 단순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다만 제안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지난 10장과 11장 서두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신 변화를 모르는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도 거둬지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비로소 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비록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아니었지만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드디어 안디옥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였다는 거지요. 어디에서도 가장 귀중한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비록 불신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도전이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위한 도전자들과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21절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는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가능했던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당시 유대 본토인 출신들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헬라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도전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범전동이 마치 예루살렘처럼 내실을 다지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제 이 양정동은 세계를 위한 안디옥 같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나님께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풍성히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의 일선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신중한 면은 있었어도 언제나 자신들의 역할은 잊지 않고 중요한 시기마다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앞에서도 우리는 봐왔습니다. 8장 14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멈거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아직 편견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가장 친화력이 뛰어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23절에 그랬거든요. 만약에 유대주의적 편견이 많은 다른 사도였다면 이 경계되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기쁨은 헬라어로 어근이 같습니다. 카이로라는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의 권면이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굳은이라는 말을 제사장이 물려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프로데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 진설병처럼 붙어 있으라 하는데 이 붙어 있으라는 말도 프로스메노, 곁에, 가까이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앞에 진설된 진설병들처럼 하나님 앞에 움직임 없이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 이런 당부가 되는 것이죠. 새로이 신앙을 시작하는 이방 세계 사람들이 생기 발랄하긴 하지만 아직 깊이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약할 수도 있다는 데서 바나바는 이런 당부와 격려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자세를 4장 36절에 37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믿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중보한 것도 9장 27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24절에 그랬거든요. 바탕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참으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바나바에게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같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신앙적 덕목을 가진 사람이 안디옥에 가게 됨으로써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신앙적 덕목과 역할을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교회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다음 절에서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에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짧은 말, 단순하게 들리지만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힘겨운 내용을 읽게 됩니다. 여기 찾으러 갔다 이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에요. 아나 제테오. 아나 하면은 영어로 again,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제테오라는 말은 원하다, 바라다, 조사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 이 두 낱말이 합쳐가지고 뒤쫓다, 추적하다, 파헤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이 같이 쓰인 데가 바로 누가복음 2장 44절인데요. 다시 되돌아가면서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브로 태생인 바나바에게 사울의 고향 다소는 생소한 곳이었고 찾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불탄 이 착하고 순진한 하나님의 종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착한 바나바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본 사울조차도 이때까지는 자신의 고향에 다소에 돌아가 때를 기다리는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탕이 좋고 도전적인 이 사람들을 역시 역사의 일선으로 불러들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한 바 있는 바나바는 그를 만나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진리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26절 상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서 녹아져서 서로의 특성을 나누어서 합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죠. 또 논리적이고 과격하고 저돌적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순하면서 친화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을 딱 합쳐야 정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서로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크게 다투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육로를 따라서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26절 중반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의 조화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간격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화를 이루어 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었을 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서로 다른 성격과 인격이 같은 복음 속에 함께 녹아짐으로써 귀중한 하나님의 맡기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하반절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사실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웃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 또 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비웃음으로 불렸던 이름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지요. 심지어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사람들. 왜입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바로 1세기에 지속됐던 주님의 만찬을 중심한 예배 때문에 사람의 인육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듣고 이런 별명을 붙였던 것을 듣게 되죠. 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짐승 앞에 내놔도 변명을 하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고요. 세상의 재물에 흥미를 가지 않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별로 땅에 대해서 재물의 축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별명이 붙여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때문에 붙여졌던 별명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 나 개인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심중하게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제목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하는 것도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긴장된 자세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꾸밈없는 자세에 사람들이 붙이는 별명과 오늘날 불신의 세계 속에 비춰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름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비웃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날처럼 단지 비웃는 별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는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죄와 어둠 속에 신음하면서도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달라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고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못한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음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도의 교훈을 지나치지 않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함없이 귀중하게 받들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욕돌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비로소 이러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경성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평가와 이름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 속의 교제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연대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귀중한 신앙적 교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후에 몇몇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짐작되는 아가보, 아카파오, 사랑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21장 10절에서 11절에도 예언을 하죠. 그때는 무슨 예언이냐 하면 흉년드는 예언이 아니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을 역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큰 흉년을 예언했고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스 이 사람의 때 적어도 네 번의 흉년이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전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방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신령한 복음의 은혜를 끼친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라는 말이 뭡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부조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제, 나눔, 봉사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물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속의 나눔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적은 것이라도 돕는다 하면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당신의 어려움에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과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인 교회가 단순히 물질을 거둬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세상에 있어질 일들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선자들이 미리 알 수 있었고 마라되 그랬는데 이 마라되라는 말도 좀 특이한 말이에요. 이 말은 세마이노 그런 말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갖다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라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그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시, 표적을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타난데 이것은 오늘 교회가 연보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기 때문인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 힘대로 했다는 것이죠. 힘대로. 그 말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놔라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대로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어거지가 되면 안 돼요. 강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회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힘에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적게 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를 실행하여 그랬다고요.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할 때 비로소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내걸어도 실천치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가장 신앙적 모범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구체화되게 하였습니다. 이방교회는 유대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그들의 생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어왔던 유무상통의 모습이 복음의 확산과 함께 이방으로 확대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로마서에서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에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한 물질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이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가진 것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동참한다면 그걸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또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단순히 그 어려움에 적은 보탬으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당연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시적소에 필요한 일꾼을 준비하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불러들이시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에 진심으로 응답한다면 극과 극의 사람들일지라도 복음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과제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된 이름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복음 속에 진정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이어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며 서로가 힘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가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교회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땅끝까지도 복음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적 자세, 비록 성격이 다른 사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 성격과 특성을 녹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협력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복음 속에 기꺼이 들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평가를 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